안녕하십니까. 책읽기 20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지리에 대해서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리책 하면 말랑하고 쫀득한 세계 지리 이야기. 이건 정말 기초 중에 기초죠. 이거 말고도 지리학에 관한 지리학에서 내놓은 성과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성과들을 제가 다 읽어본 것도 아니고 당장에는 그런 고급스러운 지리학 책까지 읽을 여력이 없어서 곧바로 이제 역사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우리가 역사책을 하다가 지리를 했던 셈이죠. 그런데 말랑하고 쫀득한 세계지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럽 따로 아시아 따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대륙은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은 서로 붙어 있으니까 유라시아 대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점은 14세기, 15세기 무렵에 유럽이 아시아 대륙을 해상을 통해서 침략하고 지배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 이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유럽은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카를로 치폴라 교수가 쓴 대포범선 제국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주부터는 대포범선 제국을 읽으려고 합니다. 이 대포범선 제국 이 책은 크게 보면 1장 유럽의 도약, 2장 유럽 너머의 대포와 범선, 그리고 에필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만 해서 약 150페이지, 170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이죠. 얇다면 얇은데 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그만큼 얇아도 탁월한 저작들이 있죠. 두꺼워도 읽을 게 없는 책도 있는 반면에 얇아도 탁월한 저작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어떻게 해서 15세기가 지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로까지 아시아 대륙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책은 다루고 있는데 원래 이 책은 이탈리아판으로는 칼로 치폴라 교수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판으로는 제목이 범선과 대포입니다. 범선과 대포 그리고 이 치폴라 교수가 쓴 영어판은 그 대포 범선 제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포와 범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겠죠. 1400년에서 1700년 유럽이 해양 제국을 건설하고 아시아 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기술적 요인들이 뭐냐? 대포와 범선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대포를 범선에 싣고 해양 항로를 개척한 결과 해양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대포 범선 제국 이렇게 됩니다. 책 제목 자체가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좋은 책이죠. 제목과 내용이 합치하는 책. 이 서문에 보면 저자가 이런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1498년 파니카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써놨는데요. 바스코 다가마의 캘리컷 도착부터 1947년 영국군의 인도 철수 그리고 1949년 중국에서 유럽 해군의 철수까지 지난 450년은 근본적으로 매우 주목할 만한 일관성을 보여준다. 그 일관성이란 아시아의 광대한 대륙을 해상력이 좌지우지했다는 것과 바다를 장악한 유럽 민족들의 지배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바스코 다가마의 시대를 가능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프롤로그에 보면 14세기까지만 해도 중세 유럽이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특히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 하나는 인구가 많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그 군사 조직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몽골 기병, 유럽 대륙을 침략했던 몽골 기병은 아주 가볍게 무장한 기병이었죠. 그런 가볍게 무장한 기병들이 용맹하고 화려하기는 하지만 군사 조직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던 서양의 기마병들을 아주 무참하게 제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빨리 달리는 말과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기동성을 가지고 유럽을 지배했었습니다. 유럽을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적 균형을 역전시킨 계기가 유럽이 15세기 이후로 개발해낸 수단들에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프롤로그에 아무리 긴장이 고조된 상태를 할지라도 동기와 그러한 동기를 유효하고 성공적인 행위로 전환하는 수단은 별개의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결연한 의지도 필수적 수단이 없다면 전투에서 승리하기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의 기사 조직이 굉장히 그 자체는 멋있고 화려했다 할지라도 그 조직은 사실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아니죠. 그냥 사회 구조 체계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었지 전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는데 소홀하기 마련이다. 그런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한국 사회에서 관료 조직의 경직성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나느냐? 관료 조직이 목적이 무엇인가? 본래의 목적이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있죠. 대국민 행정 서비스에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요몇년 사이에 일어난 어떤 참사나 대형 재난 이런 것들 보면 대국민 행정 서비스나 복지 그리고 안전에 그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상부에 보고를 잘하는 조직, 이것이 목적으로 전도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은 중세 유럽의 기사 조직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단순히 15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유럽이 어떻게 아시아를 지배했는가를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목적에 걸맞는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4세기 말 이후의 유럽인들은 바로 그런 수단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향신료 제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는가, 그리고 어떤 수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대담하고 공격적인 팽창 국면으로 전환해왔는가? 이런 두 개의 물음을 다시 묶으면 왜 바스코 다가마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수단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하는 것이 치폴라 교수의 저작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자, 오늘은 첫째 챕터인 유럽의 도약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읽겠습니다. 대포와 범선이 유럽에서 개발된 과정입니다. 대포와 범선이 유럽에서 개발된 이 과정을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과정이 17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되는 추세를 잘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최근에 제가 서울대학 교수, 여러 공과대학 교수, 이공계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경제, 기술 이런 것들은 아직 충분한 축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 기술 선진국으로 되려면 멀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또 중요한 것은 경영 기술도 있어야 되겠죠. 경영. 그런 기술이 있다 해도 그것을 이제 배치하고 또 조직하는 경영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어쨌든 그 축적의 시간을 책이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바로는 한국 사회는 아직 기술 축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구나. 그리고 최근에 영국이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걸 하면서 영국이 그렇게 된 데는 이른바 2차 산업의 멸망이 있었죠. 멸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런데 같은 유럽 여러 나라라 해도 독일은 2차 산업이 탄탄하거든요. 국가가 어떻게 해서 산업 아젠다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축적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복지국가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정책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브렉시트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렇게 17세기 이래로 지금까지 산업기술이 발전해온 과정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대포와 범선이 출현하고 이것으로써 해양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집약적으로 잘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대포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대포는 성을 공격하는 공성용 대포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면서 야전에서 사용하는 야포, 그리고 야전용 대포, 이 두 개가 있죠. 처음 등장한 것은 공성용 대포입니다. 이 공성용 대포가 출현함으로써 중세에 가장 중요한 방어물이었던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는 성이 무너졌다. 화약과 대포의 출현으로 성이 무너졌다. 이것이 바로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또는 군사의 역사, 전쟁의 역사, 군사의 역사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 대포라고 하는 것이 공성용 대포 이후에 야전용 대포 개발이 진행되는데 대포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포를 만드는 원자재가 있어야겠죠. 철과 청동. 그리고 원료 생산지가 있어야 될 테고 그것에 종사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숙련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덧붙여질 것이고 그것을 개발하는 데 비용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쓸모있는 직접적인 쓸모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 테니까 전쟁이라는 직접적인 필요가 여기에 덧붙여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유럽에서 대포가 철제 대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자재로만 놓고 보면은 청동보다 철이 더 쌌죠. 값이 쌌습니다. 게다가 철은 이 만족스러운 이 주철 공정을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날에는 철로 대포를 만들지 청동으로 대포를 만드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얼마나 값싸고 강력한 철제 대포를 만드느냐, 여기까지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목표가 되죠. 목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축적되어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숙련공이 부족해서 군수산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수산업이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에스파냐는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의 군사력에서 뒤처지게 되었던 것이죠. 왜 숙련공이 부족했느냐? 숙련공을 자국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을 계속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냥 필요하면 대포 사다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그에 비해서 영국이 결국에는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이 제국주의 시대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죠. 이 과정을 보면 저발전 국가였던 영국은 처음에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합니다. 대포 기술을 수입하고 그러면서 군비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진취적이면서도 전권을 가진 리더가 있었고 또 선진국에서 수입한 기술을 숙련된 노동자들에게 숙련공들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기술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원자재 수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죠. 그때 마침 영국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진출이라기보다는 침략이죠. 침략을 하면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 이따 이제 에스파냐는 어디에서 실패했고 영국은 어느 지점에서 성공했는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후발주자였던 스웨덴에서는 자본과 기업가 정신, 숙련 노동력, 그리고 제품의 국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재정적 상업적 조직이 다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본과 기업가 정신, 숙련 노동력, 제품의 국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재정적 상업적 조직, 이것은 굳이 15세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다 요구되는 하나의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화에서 요구되는 것들이죠. 스웨덴은 이게 부족했는데 이것을 채우면서 30년 전쟁에 참전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의 경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프랑스는 일단 내란이 잦았고 정치적 혼란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종교적인 이유로 숙련공들의 그 많은 수가 종교적인 이유로 해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안정된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프랑스에서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랑스는 시대에 뒤떨어진 귀족 계급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귀족 계급이 여전히 폰만 잡고 있었던 거죠. 지금 시대는 대포의 시대인데 검을 가지고 폼 잡고 그랬죠. 프랑스 혁명 일어나기 전에 그 프랑스 상황을 보면은 1739년인데요. 1739년에 89년에 프랑스와 1789년에 영국 이걸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나중에 동양에서도 그대로 발견되는데 제2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제2장에 2장 5절에 중국은 왜 우수한 대포를 만들지 못했는가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치폴라 교수는 기술 혁신에 있어서는 그 문화적인 어떤 측면들 그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17세기 유럽의 이런 대포 생산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해양제국의 바탕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대포를 만들었으니까 이 대포를 범선에다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범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범선이 뭐고, 이 겟리선이 뭐냐?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겟리선은 지중해에서 많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삼각돗대를 달고, 그 다음에 노잡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체가 길고 직선형이죠. 이 지중해에서는 바람이 불기치게 쓰므로 돛을 달고 항해를 하다가 조금 여차하면 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겟리선이 유리했습니다. 대신에 이 배는 선체가 길고 직선형이니까 먼 바다, 원양에 나아가면은 강한 파도에 쉽게 뒤집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배는 또 전투를 할 때는 노를 적선을 들이받는, 이게 충각에 의해서 적선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전투를 하는데, 그러려면 돛을 딱 내리고, 노를,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노를 저어가지고 들이받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양항해에는 적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무역들이 지중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이 겟리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이나 인도양 이쪽으로 나아갈 때는 바다가 넓으니까 풍향도 예측 가능했고, 그러니까, 사각돛을 대죠. 이제 삼각돛이 아니라. 이 복합적인 돛을 여러 개를 이제 달아가지고 불기치한 바람에 대응하기도 하고 또 노를 젓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다가 대포를 적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겟리선이 좋으냐, 범선이 좋으냐,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바다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원양 항해를 하기 위해서 범선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범선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보면 일단 나침반을 사용해서 원양 항해술이 발전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병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노를 저을 사람도 없어서. 그러니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기계의 동력으로 대체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기술 발전의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값이 비싸면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한국에서는 사람값이 비싸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서 싼 곳으로 가죠. 그런데 지구상에서 싼 곳이 영원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중국이 임금이 싸다 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중국의 임금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러면 이제 더싼 아프리카로? 근데 아프리카로 가면 숙련 노동력은 있는지 없는지 전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팝니까? 그러니 사람값이 비싸지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좀 더디 가더라도 궁극적인 순서다, 그 말이죠. 이런 이유들, 범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이 있고 거기에 15세기 이후로 원양에서의 교육이 확대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백그라운드, 바닥에 바탕에 놓여 있는 요소라면 범선 기술이 발전하게 된 자체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각도시 도입되고 덧대가 또 늘어났죠. 그리고 무역선의 적재 용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원양으로 나갈 때 한꺼번에 많은 양의 그 화물을 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먼 바다에서 싸움이 났을 때 배가 커졌으니까 대포를 거기다 실을 수도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 1장 맨 마지막에 치폴라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포와 도수로 더 철저하게 전환한 나라들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인력의 시대가 끝나고 기계의 시대가 열리려는 참이었다. 이런 말로 제 1장을 끝냅니다. 기계의 시대, 인간과 긴밀하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기계, 즉 비인간 행위자가 전면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이후 지금까지는 기계화 시대이고 이는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점차로 비인간 행위자, 즉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요즘에 전기자동차 나오면서 소프트웨어가 탑재되고 자동운전하는 자율운전이라고 그러나요? 자동운전, 오토매틱하는 그런 자동차가 나오고 있죠.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계화될 수 없는 일만이 사람이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 요즘에 또 심각한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폴라 교수가 쓴 대포범선 제국 제1장, 프롤로그와 제1장을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2장 유럽 너머의 대포와 범선을 읽겠습니다. 제2장 전반부를 먼저 좀 자세하게 좀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유럽 한 군데에서 대포와 범선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것에 관한 얘기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유럽 대륙하고 이슬람 그리고 중국 이런 것들과 서로 만나는 것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유라시아 대륙이 아니라 이제 인도양에서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가 이런 것에 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읽기 20분 대포범선 제국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